상절 둘째 주 오늘 복음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은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비유 이야기는 본문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나오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복음이 없지만은 숨겨진 이면에는 복음의 내용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갔는데 지옥을 간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이 아니고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금방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옥을 간 것이구나. 나사로 거지도 천국 간 것이 천국 갈 수밖에 없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만이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분명한 결론까지 가려면은 오늘은 말씀 서론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이 본문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신학적인 논의보다 둘러보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이 16장 처음부터 읽어 나와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둘러보기란 말은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해석하겠어 주로 전문 용어로 전이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전이해란 말은 pre-understanding이란 말인데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가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예비 지식을 먼저 두고 그걸 알아야만이 그 비유를 풀어낼 수 있고 그 이야기가 해석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먼저 앞에 이야기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점을 조금 알고 이제 말씀을 한번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1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나를 시작합니다. 이 비유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 비유는 뭐냐면 앞에 있는 비유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옳지 않은 어떤 청지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 소유를 낭비하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발견됐느냐? 주인에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진상규명과 함께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너 이제 그만둬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처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고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16장에 나옵니다만은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고를 당하고 나면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는 생각 끝에 인간적인 지혜를 이제 발휘합니다. 해고가 이미 결정되었지만은 해고되기 전에 주인에게 큰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친구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때문에 큰 이익을 봤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해고되고 나면은 그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전장치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좀 말씀드리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알았기에 해고 전에 미리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가만히 보니까 허참 그놈 참 지혜가 있네 하면서 그 지혜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 청지기의 부도덕한 방법을 본받으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미래를 준비한 그의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자기 미래가 어떤 처지가 될 것인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발휘한 청지기처럼 너희도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이런 것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셨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믿는 사람보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미신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사후에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세계를 믿고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소유한 것을 희생하면서 결단하고 준비하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더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이제 비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돈과 명예가 최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과 사람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재물이 있는 사람은 미래의 천국에서 내 믿음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영원하지 않는 물질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6장 14절에 반응이 어떻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받은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랍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다, 너. 왜곡된 율법 이해고 반쪽짜리 율법 준수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질책하시면서 재물이 많은 부자에게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나 율법의 한 획 떨어짐보다도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고 지킨다고 했지만은 자기 유리한 대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가 좋을 대로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그들이 아내가 음식을 못해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가르치고 실제적으로 자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고 또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고 지킨다고 하지만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에게만 맞는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자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했기에 영적인 간음을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지만은 사람에게서는 높임을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야기는 신학자도 목회자도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난해하고 어렵다는 것을 다들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이 앞에 내용을 잘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를 알 수 있고 거지가 왜 천국 갔는지를 알 수 있고 부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앞에 말씀이 이해됐으면 아멘? 아멘 됐죠. 예. 자, 그러면은요, 이 부자가 도대체 왜 지옥 갔을까? 첫 번째로 자기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낭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는 이 한 줄을 딱 보게 되면, 한 줄을 보게 되면 부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색 옷.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자색 옷은 왕이나 입을 만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나오는데요. 그 자주장사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루디아는 그 당시에 엄청난 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야말로 자색 옷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입었어요. 그리고 배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가는 배옷, 고운 배옷. 알다시피 고운 배옷은 뭐냐면 속옷이에요. 속옷.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구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입품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일반인들은 도저히 꿈도 못 꾸는 명품을 지금 입고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파티를 즐겁게 즐겼다. 그러면은 돈은 무한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이 좋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파티를 날마다 즐겁게 이렇게 즐겼다, 열었다. 그러면은 파티할 때는 틀림없이 최고의 음식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술도 최고의 것이 나왔 것입니다. 전체 참여한 사람은 다 자기들 수준과 이런 사람들을 참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그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실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 같은 음식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가 바뀌고 술도 포도주도 값비싼 것이 여러 종류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틀림없이 잔치를 수종드는 음식을 만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술이 들어가고 음식이 있었으면 자연히 춤이 있었을 것이고 음악도 있었을 것이고 흥을 돋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자가 매일 이렇게 호화스러운 잔치를 날마다 벌렸을까? 이 부분을 해석을 참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앞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해가 조금 돼요. 여러분, 부자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날마다 잔치를 한 이유가 뭐냐? 그건요, 이 본문의 배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조금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살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50이 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좀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소원이고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즐긴 것이에요. 고대 로마의 문화와 역사 문헌에 따르면 고대 로마는요 당시 평균 수명이 30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고대 로마에 있던 그 사람들도 부자들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온갖 쾌락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잔치를 즐긴 거예요. 왜냐? 돈 많이 나눠가지고 뭐 하려고요? 남의 좋은 일 시키려고? 그러니 이 돈 가지고 잔치 벌이자 하고 엄청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사실. 오늘날 같으면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은행 잔고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거 다 쓰고 죽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흥청망청 뭐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가서 여행도 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다 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일장춘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인생의 이 부귀 영화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니까 죽기 전에 즐기고 또 즐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이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 부자는 자기 영혼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 간 것은요, 죽은 후에 미래가 준비되었다고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쓰고 가자. 그런 생각으로 부자는 날마다 호화스러운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부자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하는데 듣는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내세를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뭐 제사장 그룹도 있었지만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죽고 난 이후에 내세를 믿지 않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철저히 믿었어요. 자, 그렇다면 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을 했고 죽어서 저 세상에 천국에 갔어도 계속 되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의 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즐기고 또 즐기고 또 즐겼어. 그러다가 죽으면은 저 세상에 가서 그곳에서도 천국에서 평안히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자기는 지옥에 가 있고 자기 집 앞에 버려져 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지요? 이 부자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은 오직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잘 사는 데 있었어요. 자기 율법 지킨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 정신을 왜곡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 정신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었어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은 뭘 해결해야 하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반쪽짜리 탐욕의 복음을 버려야 합니다. 반쪽짜리 탐욕의 복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이 사실만 알고 믿고 내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아니하고 매일 관심이 땅의 것으로만 충만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산다면은 나는 반쪽짜리 탐욕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고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구원받고 천국 갈 그런 백성들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구원의 확신 그 자체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삶을 비춰보지 아니하고 점검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복음의 내용만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금방 나타납니다. 뭐냐면 삶을 보면 압니다. 삶을 보면. 삶을 어떻게 사는가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의 오류에 빠져서 복음의 지식을 자기는 믿고 그냥 구원의 확신 그 자체를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굴 믿느냐 하면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에 복음에 대한 내용을 너무 정확하게 그냥 성경 66권을 딱 함축해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설명이 그냥 말씀이 이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따라가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공짜로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딱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질 때에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속마음을 내가 알고 매일 감사와 감격으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확신의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은 부자가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영혼의 질병.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우를 채우려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채우지를 못했어요. 배를 채우지는 못했어요. 왜 못 채웠을까요? 못 채운 이유가 있어요. 부자가 상에서 뭔가를 떨어뜨릴 때에 이 나사로가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먹어요? 개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비유할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큰 잔치를 할 때 부자들이 잔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손으로 로마 사람들이 물로 손으로 씻지도 하지만은 손으로 안 씻고 음식을 먹다가 더럽혀진 손은 빵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해서 씻어서 그냥 던져버리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 누구냐면 개였어요. 개가 와서 그냥 그걸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던져주는 상에서 던져주는 그 어떤 것도 거지 나사로는 하나도 지금 먹지는 못한 것이에요. 왜냐? 개들이 다 먹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헌데를 앓았단 말은 뭐냐면은 온몸에 아주 상처가 나서 고름이 있고 이런 거예요. 개들이 그 주워 먹는 거 그거 만족하지 않냐고 다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사로에게 와서 개가 이렇게 혀로 핥았다는 거예요. 핥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거지 나사로를 왜 무관심하게 생각했을까? 그것은 저주를 받았다 생각합니다. 저주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서 잘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잘 사는데 저건 아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버려졌다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쳐다보지 않고 당연하게 그냥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바리새인 너희들 착각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목적이 악한데 있는 순종은 절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고 해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종. 그러니까요. 율법을 순종하면서도 율법 수혜자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기는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의도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축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복받았지만은 다른 사람은 안중에 안 보이는 무관심을 한 것입니다.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구제하고 많이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나 이웃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냉정히 우리 자신 영혼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몰입이 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관심은 그냥 그대로 무관심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놔둬버리면은 자기 영혼의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탐욕의 복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착각한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깨우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이 되려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했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나의 복음이라고 자꾸 말합니다. 나의 복음, 내 영혼을 통과하고 내 삶을 바꾼 그 복음, 나의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힘쓰고 애써노라 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나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말할 때 아는 것하고 삶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때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해를 한다지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속에 아는 것, 마음 속에 아는 것은 실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엘리 비젤 교수는 21세기의 예측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가장 무서운 악이 뭐냐 하면 무관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이 무관심은 영혼의 치명상을 입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거듭났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있고 전혀 그 복음을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전하지 않고 있다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또.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걸 위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부자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이만큼 살게 되었다 생각하고 죽고 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 마음껏 좀 쓰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건강도 돌보고 뭐 집도 혹은 뭐 그 다음에 자녀도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마다 잔치와 같은 친교를 누린다고 하면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끼리 행복하게 잔치를 하는데 앞집에 살고 있는 저 영혼에 우리는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본문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대강절에 두 번째 주일에 우리를 도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한 것은 내 영혼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영혼에 무관심하다고요? 나는 막 그냥 기도도 하고 나는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냥 나는 막 그냥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내 영혼에 무관심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위험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31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줄일 때 먹은 것을 주고 뭐 벗었을 때 입은 것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양으로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은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저주를 받은 자들을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내가 벗었을 때 옷도 안 줬다, 병들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 막 이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래 안 했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다 할 것 다 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자기가 다 했다고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그걸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런 사람은 오늘 부자와 같이 무관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그 영혼을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갈라내서 가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사람에게 부지 중에 행한 자는 관심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서,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부지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은 천국.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자기를 위해서 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영혼의 경종이 울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도전 이런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주의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성도가 너무 소중하고 주변에 나와 함께 직장생활하는 동료들이 소중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내가 정말 알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무관심하지 않냐고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억지로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어지면은 오늘 부자와 같은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이죠. 나밖에 모르고 내 자녀, 내 가정만 아는 사람은 지금 무관심의 질병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한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저런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고 헌신하십시오 할 때에 적극적으로 막 그냥 하고 싶어서 내가 좀 더 부담을 가지고 더 하고 싶어서 이렇게 협력하지 않고 내 아니면 뭐 다른 사람 하겠지. 그럼 내가 꼭 해야 돼? 뭐 생각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이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를 섬겼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항상 자기 집 대문 앞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과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고 자기 영혼에 어리석게 무관심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요. 부자가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부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에게 예, 너는 하면서 예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도 그 부자의 생각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분명한 사실을 말씀한 것은 오늘 본문인데요. 지옥과 천국은 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저쪽에 올 수도 없고 저쪽에서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참한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순간순간마다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메시지,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바리새인 너 부자 너 회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15장부터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남녀노소 막론하고 즉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어제 저녁에 준비하고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만일 한 사람이라도 천국 아닌 다른 곳에 만일에 가 나중에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저는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참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 한 잔 떠서 내게 좀 먹여주십시오 하지 않고 그 손가락에 물을 그냥 찍어가서 내 혀를 좀 약간 한 번만 좀 시원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 불타는 지옥에서 괴로워해서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대답은 너무 냉정했어요. 너 당연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너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아,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만화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수롭지 않은 어떤 소설 연속극 같은 이야기로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목사는 부족하지만은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임종 상담을 할 때에 어렴풋이 침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뭐 저만 알겠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딱 보면요. 아, 이분이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걸 뭐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오늘 30절에 지옥에 있는 이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다섯 형제들에게 고통받는 이 지옥에 제발 오지 않도록 좀 증언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천국과 지옥의 상태를 생생하게 설명을 하면은 깨닫고 아마 회개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미 충분히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듣고 또 들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한다 해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나사로를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다. 그리고 보낼 필요도 없다. 또 나사로가 가서 설령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한 가지 퀘션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나 그러면?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단 말입니까?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죠. 신학적 용어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과 선지서들의 안에 구원에 대한 충족성은 다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 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것만 알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 아무 쓸데없어. 신약 성경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 그것만 우리는 믿으면 돼. 그냥 그게 복음이니까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에 전파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은 비로소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십자가의 상에서 구속을 이루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셔서 그렇게 되어졌지만은, 완전히 성취되어졌지만은 그 전에도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는 것,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 질문 하나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지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누군가에게 딱 지명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그 다른 곳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은 그냥 우리는 거지가 되어야만 천국 간단 말인가? 그럼 거지 나사로는 왜 그러면 천국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덧붙이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바리새인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천국 간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비유에 대하여 어긋난 그런 해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을 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하려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함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만 의지했구나, 하나님만 바라보았구나 뭐 하는 정도지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자꾸만 설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줄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죄 없는 분이심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이다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 이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안다고 해서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 그건 아닙니다. 부자처럼 계속해서 내 관심이 내 자신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하고 암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복음이 그 내용은 알지요. 그 내용이 나에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국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길이 좁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구원받고 천국 갈 성도들 우리 모두라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저 자신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구원의 확신 그 자체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거듭났다 할 때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할 때에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 내가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리라,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리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더라도 헌신하리라, 이런 마음이 만일에 없다면은 복음은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도 무관심하고 하나님에게도 무관심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웃에게도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순간순간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대강절을 시작해서 오늘 두 번째 주입니다. 여기 앞에 놓여있는 이 네 개의 촛불이 있는데 사실 설명을 제대로 해드릴 기회가 없어 못해서 제 책임입니다만은 뭐 첫 번째 촛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대강절에는 소망입니다. 소망,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 것인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예수님 오시는 것에,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붙였는데 참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감사의 물 혹은 여러 예물들이 많지만 회개의 물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남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회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촛불입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웃에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네 번째가 마지막이 뭐냐면 화해의 촛불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이웃과 화해되는 것. 그동안 내가 무관심하고 내 마음에 어색함과 불편함과 미움으로 있어서 좀 불편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화해하는 것.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비유를 함께 말씀으로 상고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복음이 되려면 반쪽짜리의 탐욕의 복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쫓았다 했는데 거기는 율법만, 그 다음에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쫓아간 사람들을 보고 다른 복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무관심은 영혼의, 내 영혼의 질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